청취자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그러니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서 어떤 자선단체나 공동체에 기부를 한 거예요.
네, 엄청난 결단이죠.
그렇죠. 뭐100% 다한건 아니고 나중을 위해 조금 남겨두긴 했지만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막 사람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면서 약간 완벽한 헌신자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면 거의 영웅 대접을 받았겠네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당신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무슨 우연한 사고나 지병 때문이 아니고요. 당신이 헌신을 과장했다. 즉, 그 위선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신의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진 거죠.
아, 진짜. 초기 기독교 역사, 아니, 전체 종교 역사를 통틀어 봐도 가장 당혹스럽고 약간 섬뜩한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종교 고문서를 읽는다고 하면 막 성인들의 숭고한 희생이나 아름다운 이웃사랑, 이런, 안전하고 정돈된 이야기만 기대하잖아요.
제 말이 그겁니다. 다들 사이좋게 빵을 나누고 평화롭게 기도하는 박물관의 유리 장식장 너머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예쁜 그림을 기대하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사도행전 강의 8강,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의 기록 한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요. 그 평화로운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분석 자료가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이 텍스트는 단순히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나열하는 종교적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네,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더라고요.
네. 오히려 당시에 그 견고했던 권력, 막대한 부, 그리고 팽팽한 정치적 역학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피 튀기게 충돌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거친 역사적 레포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기록 이면에 숨겨진 고대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낱낱이 해부해서요. 이것이 당시 기득권층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위협이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기대되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파헤쳐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된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성전 민문에서의 치유 사건부터 시작해 보죠.
아,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로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이 장소, 그 미문에 대한 배경이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충격적이셨나요?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종교적으로 신성하고 조용한 입구인 줄 알았거든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역사적 맥락을 보니까 완전히 철저한 경제적 논리가 작동하는 곳이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거잖아요.
네, 그 현실적인 감각을 살려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1세기 유대사회는 강력한 노동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분위기요?
네, 구걸을 한다는 건 개인과 가문의 엄청난 수치였죠. 하지만 동시에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감도 매우 강했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해야만 하는 합법적인 자선 대상자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문 앞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자기 경건함을 막 뽐내고 싶은 장소 아니었을까요?
그랬죠. 자신의 경건함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종교적 허영심과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소죠.
아, 듣고 보니 국어를 어부로 삼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수익성이 확실하고 타겟팅이 잘 되는 명당은 없었던 셈이네요.
맞아요. 그 병자는 매일 그 자리에 실려와서 고정적으로 자선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철저한 경제적 공간 한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난 거네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돈 대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저는 예전에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막 무슨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의 주문이나 주술 같은 건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키너 박사님의 자료를 보니 이게 고대 사회의 법적인 개념이더라고요. 일종의 위임장 같은 거 아닙니까?
위임장이요?
네. 그 제가 다니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 그 CEO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들고 가서 제 능력이 아니라 CEO의 법적 권한으로 수백억짜리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대리인처럼요.
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현대의 기업 대리인 개념을 고대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개념에 접목하면 정확히 이해하신 겁니다.
아, 정말 그런 법적 의미가 있었군요.
네, 사실 저자인 누가가 쓴 첫 번째 책, 즉 누가복음 1권이 예수라는 인물이 지상에서 직접 시작하신 일들을 다룬다면
네네.
2권인 이 사도행전은 예수가 떠난 후 자신의 권한을 완벽하게 위임받은 대리인들을 통해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거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본사 CEO의 결재라니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모여든 군중들에게 하는 연설이 와, 진짜 뼈를 때리다 못해 박살을 내더라고요.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청취자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 전에 진짜 살인자인 바라바누 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생명의 창시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여기서 창시자라는 뜻의 그리스어 그 아르케고스가 생명의 개척자라는 뜻이잖아요. 생명의 개척자를 죽이고 살인자를 살려낸 너희들의 그 역사적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게 너무 날카롭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폐부를 정확히 찌르죠. 하지만 거기서 흥미로운 법적 틈새를 하나 제공합니다.
틈새요? 어떤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즉 무지해서 그랬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 몰라서 그랬다고 인정해주는 거군요.
네. 고대 세계의 법적 관념에서 무지라는 것은 범죄의 사실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고의성을 배제함으로써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하, 베드로는 군중을 코너로 몰아넣으면서도 동시에 회개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합법적인 출구를 열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하죠.
여기서 그 만물의 회복이라는 개념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당시 로마 지식인들이 믿었던 스토아 학파의 철학관이랑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스토아 학파는 세상이 주기가 되면 불타 없어지고 다시 리셋된다고 믿었는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회복은 세상을 파괴하고 새로 고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무엇이었나요?
망가진 창조 세계를 완전하게 치유하는 평화로운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뜻했다는 거. 그게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파괴적인 리셋이 아니라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궁극적인 샬롬, 즉 평화의 세계관이죠.
아, 샬롬이요?
네. 병자의 다리가 회복된 것은 그 거대한 우주적 회복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작은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자, 청취자님, 여기서 아주 논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십니까? 걷지 못하던 불쌍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주적인 평화와 치유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아주 훈훈한 광경이죠.
누가 봐도 훈훈하고 좋은 일 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4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성전 수비대가 출동하고 이 치유 사건이 거대한 정치적 폭풍으로 돌변하는 걸까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뀌죠.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체 왜 이 평화로운 기적에 눈을 뒤집고 분노한 겁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두개파라는 집단이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율법을 해석하는 종교학자들이 아니었군요.
단순 학자가 아니었군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가문으로 대표되는 사두개파는 성전의 막대한 부를 독점하고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유대 사회를 통치하던 최상위 기득권 카르텔이었습니다.
와, 카르텔이요?
네, 그들에게는 로마가 허용한 독자적인 레위인 경찰력, 즉 성전 수비대까지 있었죠.
권력과 부, 그리고 무력까지 다 가진 완벽한 지배층이었네요. 그런데 어부 출신 몇 명이 병자 하나 고친 게 그 거대한 카르텔에 대체 무슨 위협이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차원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 충돌인데요. 사두개파는 내세나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의 권력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 부활을 아예 안 믿었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둘째이자 더 치명적인 이유는 사도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그저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이런 먼 미래의 이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뭐였나요?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 속에 이미 침투한 경험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로 선포하고 있었어요.
아, 가만 생각해보니 진짜 무서웠겠네요.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절차로 사형시킨 정치적 반역자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도 불쾌한데 말이죠.
그렇죠. 정작 그 추종자들이 기적까지 일으키면서 군중을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이단 논쟁이 아니라 국가 전복 세력의 등장으로 보였겠습니다. 철저하게 밥그릇과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위협이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에서도 그런 관점을 제시하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핵심 코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 그게 뭡니까?
바로 은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은인이요? 뭐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고대 지중해 사회는 누군가 선행이나 은혜를 베풀면 그 수혜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 은인에게 명예와 칭송으로 보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의무였습니다.
아, 사회적인 도덕이요?
네. 배은망덕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죄악으로 여겨졌죠. 황제나 귀족들이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주고 은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려 애썼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 여기서 베드로의 천재적인 언변이 나오는 건요.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 쫄기는커녕 그 문화적 코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받아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받아쳤죠?
우리가 이 불쌍한 병자에게 베푼 선행 때문에, 즉 우리가 이 사람의 은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라고요?
네, 제대로 허를 찔렀죠.
총치자님, 이거 진짜 대단한 조롱 아닙니까? 너희가 진짜 재판관이라면 선행을 베푼 우리에게 상을 줘야지 왜 죄인 취급하느냐고 판사들을 도덕적으로 완전 궁지에 몰아넣은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어인 헬라어의 언어 유희를 활용해 논리를 우주적인 스케일로 도약시키거든요.
언어 유희요? 어떤 단어였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이라고 할 때 쓰인 그리스어 단어 소조를 주목해야 합니다.
네, 잠깐만요. 소조가 무슨 뜻인데요? 치유하다랑 구원하다가 같은 단어인가요?
그렇습니다. 소조는 신체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육체적 치유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영적 구원을 뜻하기도 하는 다이어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베드로는 병자의 다리가 낳은 눈앞의 육체적 기적, 즉 소조를 증거로 삼아서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 유명한 영적 선언으로 논리를 완벽하게 확장시킨 겁니다.
눈앞의 기적을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선언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와, 머리가 진짜 좋네요. 청취자님, 이 장면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당대 최고 권력을 가진 엘리트 재판관들이 자신들 앞에 끌려온 갈릴리 촌동네 어부 출신의 배움없는 자들을 한껏 무시하고 얕보고 있었을 텐데요.
네, 완전 하대했겠죠. 그런데 이 무식한 줄 알았던 어부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구약시대 왕 앞에서도 목숨 걸고 직언을 날리던 나단, 엘리야 선지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권력자 앞에서 절대 아부하지 않고 꼿꼿하게 진실을 말하는 태도 말이죠. 자료를 보니까 이걸 담대함이라고 부르더군요.
그 담대함은 사실 인간적인 용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엘리트 지배층들은 그들이 예전에는 예수의 체포 현장에서 도망쳤던 겁쟁이들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과거의 모습을 알았군요.
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후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논리적으로도 완벽하고 기적이라는 물증도 있고 군중의 지지까지 받고 있으니 권력자들로서도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협박만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풀려난 사도들이 돌아가서 한 행동은 저를 더 벙찌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행동 때문이시죠?
제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풀려나자마자 공동체로 돌아가서 막 하나님 저 나쁜 대제상장놈들에게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다니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하하,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네요.
실제로 구약성경의 시판 같은 곳을 보면 핍박하는 원수들을 저주하는 탄원 지도도 많잖아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이죠. 하지만 그들은 복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구약의 시편 2편을 인용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열방과 군왕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모이는 것이 이미 예언된 일임을 상기하면서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위협 앞에서도 더 큰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와, 권력자들이 협박하면서 니네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오히려 엑셀을 더 세게 밟아버리겠다고 기도한 거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내부고발자들, 아니 혁명가들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직후 일어난 현상입니다. 모인 곳이 물리적으로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물리적 진동이요? 막 지진처럼 흔들렸다는 건가요?
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물리적 진동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20세기 중반 스코틀랜드의 헤브리디스 부흥운동 등 극도의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기에 종종 보고되었던 현상과 궤를 같이 하죠.
땅이 흔들릴 정도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그 다음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했겠네요.
기록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의 남성 신자 수만 5천 명에 달했다고 나옵니다.
네, 놀라운 수치죠.
키너 박사의 추산에 따르면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1만 명 정도의 규모였다고요. 제가 알기로 당시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전체 인원이 6천 명 남짓이었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기존 종교 세력의 머릿수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가들 중에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이 1만 명이라는 숫자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 너무 뻥치기한 거 아니냐고 묻는 거군요.
네. 하지만 종교사회학적으로 역사적인 대부흥운동들의 초기 팽창 패턴을 분석해보면 전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다른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 19세기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당시 감리교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수천 배 성장했고요. 인도네시아 니아스 부흥이나 20세기 초 아주사거리의 오순절 운동 역시 시작과 동시에 기존 질서를 위협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하.
이런 기하급수적인 팽창은 부흥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거든요.
1만 명이 모인 초기 기독교 공동체라니 저는 이걸 보면서 현대의 실리콘밸리 유니콘 스타트업이 떠오르더라고요.
스타트업이요? 흥미로운 비교네요.
네, 청취자님 상상해보세요. 바이럴을 타면서 서비스 유저가 며칠 만에 수천 퍼센트씩 기하급수적으로 스케일업하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단순히 모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고 서로의 피로를 채워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속력이죠.
그 키프로스 출신의 부유한 레위인이었던 바나바다 자기 밭을 팔아서 바친 게 아주 긍정적인 레퍼런스로 등장하잖아요.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스타트업 스케일업 비유도 재밌지만 사실 이들의 헌신은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극단적인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왜 극단적이었을까요?
농경 및 유목 사회에서 자신의 밭을 판다는 것은 영구적인 생계수단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밥줄을 끊어버린 거네요.
네. 초기 기독교인들은 내일 당장 예수가 다시 오시거나 혹은 이 운동이 로마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끝날지도 모른다는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모든 안전망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듣고 보니 더 대단하네요. 자, 청취자님,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한 유토피아 같습니다.
네, 아주 이상적이죠.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대한 운동.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알잖아요. 주목과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빛을 틈타서 그림자가, 즉 가짜들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도행전 5장의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이 등장하며 공동체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죠.
아, 처음에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끔찍한 사건이요?
네, 맞습니다. 삽비라라는 이름 자체가 아람어로 아름답다는 뜻인데 당시 제사장 엘리트 가문이나 부유층에서 흔히 쓰이던 고급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오, 꽤 잘 사는 집안이었군요.
이 부부가 상당히 뼈대 있고 재력 있는 집안 출신이었음을 시사하죠. 그들은 바나바처럼 땅을 팔았지만 몰라 돈의 일부를 감추고는 사도들 앞에서 전액을 바친 척을 합니다.
척을 했다.
네. 그러다 베드로의 무서운 질책을 받고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저는 솔직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청취자님도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이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아무래도 좀 과액이 느껴질 수 있죠.
아니, 헌금을 아예 안 낸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 팔아서 일부라도 기부를 한 건데 덜 냈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까? 이건 좀 너무 과혹한 처사 아닙니까?
현대의 잣대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 사이비 종교나 마피아 조직에서 배신자를 본보기로 숙청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서 섬뜩해요. 도대체 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버텼는지 의문입니다.
현대의 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탐욕스러운 지주처럼 너 왜 돈을 다 안 냈느냐 하고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었나요?
키노 박사 자료에서 이 역사적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당시 사해 부근에 살았던 쿰란 공동체나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철학학파 같은 곳은 입단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의무적으로 조직에 헌납해야 하는 강제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 무조건 100% 내야 하는 규칙이요?
네. 하지만 초기 기독교는 달랐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으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었더냐?
아, 그러니까 강압적인 공산주의 배급사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발성이 기본 원칙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부만 내고 싶으면 그냥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하, 탈세에서 걸린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들의 진짜 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성령이 극도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흥의 한복판에서 거짓으로 헌신을 꾸며낸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이 핵심이었군요.
네, 이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와 신학적으로 정확히 병렬을 이룹니다.
아간의 범죄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줘야 할 거룩한 전리품을 사적으로 몰래 숨겼다가 공동체 전체의 치명적인 패배와 죽음을 몰고 온 사건이죠.
아,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새로 탄생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순수성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결국 이 사람들은 고대판 소셜미디어 좋아요 받기 놀이를 하다가 선을 넘은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전 재산을 바치고 엄청난 존경과 찬사를 받으니까 자신들도 그 명예는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돈도 챙기고 싶고 겉으로는 완벽하게 헌신하는 성인군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일종의 가치신호 보내기를 하려다 거룩함을 훼손한 대가를 치른 셈입니다.
아주 탁월한 해석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명성이라는 과실만 따먹고 실제로는 자신을 버리는 헌신을 하지 않은 위선에 대한 우주적인 심판이었던 셈이죠.
와, 끔찍하네요.
이 끔찍하고 극단적인 심판 직후 공동체 안팎으로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신자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두려움이 덮쳤다고 나오거든요.
거룩한 두려움이요?
네. 가짜로 합류하는 것, 즉 적당히 헌신하는 척하며 발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혹격했으니까요.
가짜들은 다 도망갔겠네요. 두려워서라도 어중이 떠중이들은 얼렁땅땅 가입을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진짜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역설이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공동체를 멀리할 것 같은데 동시에 기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네, 맞아요.
5장 후반부를 보면 사람들이 아예 병자들을 들것에 싣고 거리로 데리고 나와서 진을 칩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면서요.
네, 대단한 열기였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림자에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건 좀 맹신적이거나 이교도의 주술적인 미신 아닙니까?
현대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고대인들의 존재론적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당시 세계관이요?
네. 당시 지중해 사회와 유대인들은 사람의 그림자가 단순한 빛의 차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 혹은 본질과 물리적으로 굳게 연결되어 있는 영적 연장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림자가 몸의 일부였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랍비 문헌을 보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은 무덤이나 부정한 것의 그림자에만 스쳐도 자신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졌다고 믿고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아,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죽은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거나 누가복음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치유된 것과 같은 그런 물리적 접촉의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요술을 부린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이 공동체와 사도들을 통해 얼마나 밀도 높고 강력하게 흘러넘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인 거죠.
아하, 능력이 꽉 차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일상적인 매개체인 옷깃이나 그림자조차도 기적의 통로가 될 만큼 그 시대적 상황 자체가 극도로 특별하고 폭발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에너지네요. 하지만 다시 현실 정치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요. 이건 엄청난 재앙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온 예루살렘 시내거리에 병자들이 누워있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이건 모든 사람의 이목이 쏠리는 거대한 시위 현장이나 다름없잖아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쯤 되면 기적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득권층, 사두개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양날의 검이 된 셈입니다.
그 통찰이 정확합니다. 키너 박사도 그 점을 짚어줍니다. 그 폭발적인 기적과 통제 불가능한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는 결국 사두개파를 비롯한 통치자들을 심리적인 궁지로 몰아넣었거든요.
코너에 몰린 쥐가 된 거군요.
네, 사도행전은 이 폭발적인 성장이 결국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라는 피할 수 없는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서막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숨가쁜 역사적 기록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시죠.
네, 한번 되짚어볼까요?
성전 문 앞 그 치열한 경제적 공간에서의 작은 치유사건 하나가 던진 파문이 당대의 가장 무자비하고 부유한 정치 카르텔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사도들의 담대함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끌어냈죠.
네, 하지만 팽창의 빛이 강했던 만큼 내부의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위선과 적당한 타협에 대한 뼈아프고 치명적인 심판이 떨어졌죠.
맞아요.
그리고 그 거룩한 두려움과 정결함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걷잡을 수 없는 초자연적 기적들이 거리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연쇄작용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막 박물관 유리창 너머의 조용하고 얌전한 성인들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피와 땀, 죽음과 생명, 정치적 음모와 초자연적 기적이 뒤엉킨 날것 그대로의 위험천만한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이었네요.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님께 깊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순도 100%의 급진적인 헌신은 기득권이 두려워 떨고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는 엄청난 생명력을 공동체에 가져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고 자칫 위선을 떨었다가는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극도의 치명적인 위험을 수반하는 길이었습니다. 위험의 크기와 능력의 크기가 이토록 완벽하게 비례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추구하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태도, 즉 모든 안전망을 겹겹이 쳐둔 채 헌신하는 척만하는 안전하고 적당한 신앙 혹은 적당한 가치 추구는 과연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기적의 가능성을 스스로 얼마나 철저하게 제한해버리고 있는 걸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정답은 없지만 오늘 이 뜨거웠던 고대의 기록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딥다이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